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이어서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번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또한 로마 교회 성도,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우리가 보았죠. 특별히 바울은 1차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던 그들을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싶었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었고 경고케 하고 싶었고 열매를 맺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며 복음을 나타내고 사셨습니까? 그로 인해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고백하며 사셨습니까? 아님 혹시 내 노력, 나의 조심으로 지켜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번 설교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땅의 교회를 지키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무너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무게로 인해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넘어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세우며 변화시켜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중심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내용이며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성도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를 다시 복음 앞에 세우려는 그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강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복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복음이 지니는 구원의 능력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었던 거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즉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함이라.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고난이 존재하는 문맥인데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고난을 당하여 해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데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 것은 복음을 공개적으로 기꺼이 고백하는 것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바울은 이미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경우에 이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복음, 이것은 바울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좋았습니다. 바울은 복음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바울을 미치게 하였고 복음이 바울을 지배했으며 복음이 바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선물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기쁨이며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에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분명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랑이어야 하고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복음은 다른 진리들과 같이 나열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진리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들을 복음 앞에 서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진리는 복음뿐입니다. 그리하여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성도는 복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으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주는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걸어가는 이 시대에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도사 고시 면접 때 면접관 목사님께서 다른 전도사님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코로나 시대에 한국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바로 예배는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예배는 타협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로부터 성도를 지키고 코로나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인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뿐인 겁니다. 성도님들, 혹여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7대 방역 수칙으로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 또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하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이슈화하며 문제를 삼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두려움의 대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나쁜 소문, 나쁜 소식을 들려서는 안 되죠. 그런데 교회가 좋은 소문, 좋은 소식을 내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에 대한 우리 자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를 혼란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가감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코로나로 인해 지역과 나라와 세계가 이 바이러스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하는 거며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분명히 알면 복음의 가치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바울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기본적인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을 소개하기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곧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수혜자들이며 우리는 구원의 작업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적 성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며 동시에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대한 불안함이 생깁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구원을 위해 나는 무엇을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의 부족함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 쪽에서의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못마땅하고 연약하고 죄투성인 죄인인 거죠. 우리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되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믿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이란 선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 앞에 나열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믿음이 구원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나의 현명한 선택이고 구원은 나의 현명한 선택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 구원이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취하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우리가 믿게 된 거죠. 너무 쉽게 구원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으로 혹은 믿음이라는 우리의 결정으로 받게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파고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어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란 구원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받게 된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나 자신이 죄인이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언제부터 깨닫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고 내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는 구원이며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적 속성이고 또한 하나는 신적 활동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 행위를 말하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와 버린 것, 드러나 버린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며 이것이 기적이며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그리고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복음과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 그 위대한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버린 위대한 역사가 복음이며 구원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에서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뜨거운 예배의 감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삶은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마다 복음 앞에 서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아닌 믿음 생활로, 그리고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교회를 세워가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죠. 그 모든 맡은 직분에 주님께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게 쓰지 않고 착하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과 만남에 있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때를 그때로 돌아가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나타내어 교회의 지체로,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또한 신앙의 본이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